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한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 203페이지죠.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교회, 교회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 통해서 필요한 양식, 귀한 은혜를 많이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단 4시 예배도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집회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종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신 것은 한마디라도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에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강단에서 또 말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못난 모습, 죄된 모습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십자가 뒤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픔이 다 있는데 우리는 감추느라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정말 기지개를 펴듯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헤아리는 흑암의 권세, 어떠한 사단마귀의 수작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다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일곱 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 피땀 흘려 피눈물 흘려 키우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새소망교회 아니 이 전 미국과 한국 땅의 세계에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게 성도님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주일 낮 예배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집회 거의 나오신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 예. 저에게 부흥회라면은요, 정말 낮 집회 한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참 뭐라고 건면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이게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나오신 것 같아 보니까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저를 보신 분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게 주일 난대배인데 잠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한 주제에 한마디만 드렸는데 오늘도 한 주제에 한마디입니다. 주일 난대배니까 제가 있었던 예가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를 세워놓고 이제 그 통과 승객수를 세다가 100만 번째 통과하는 승객을 딱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래갖고 카메라로 막 사진 찍으면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민자고속도로 100만 번째 이제 운전자시니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10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뒤에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버님.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 상금 100만 원을 갑자기 받으셨는데 기대하지 않은 상금을 받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면허를 따야 되겠죠? 여태까지 면허증 없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 면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옆구리 콱 찌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가 지금 술 취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면허 없고 술 취하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주무시다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지. 이놈아 그래서 왜 남의 차는 훔쳐갖고 타놓고 다니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로 그냥 예배 설교를 끝내면 참 은혜가 안 될 텐데.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 숨겨놓고 그 악한 일들의 습관에 묻어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40년, 50년 살았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변화됐습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당신은 신혼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막 그래요. 어쩌면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냐고 말이에요. 예? 변한 게 너무너무 변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맨날 10분 늦게 오는 친구는요. 50이 돼서 또 60이 돼서 70인데 회갑잔치도 늦게 오더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변화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한꺼번에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바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정도 되면 주먹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얼굴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총학생 회장, 학도국단 단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고 멋져요. 그런데 혈기가 많아요. 그 동네에서 쌈쟁이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학을 하고 제 동기가 됐는지. 제 동기였어요. 그런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50명이 우리 클래스였어요. 이제 일반대 졸업자 50명을 신대원에, 이제 일반대 졸업자만 받는 클래스였어요. 근데 저희가 조그만 한 교육동에 5층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5층에서 딱 교실 하나 있는 방에서 우리 클래스가 공부했습니다. 옥상이 있었거든요. 그 버릇을 못 버렸더라고요. 공부하다가 누가 티각티각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이 옥상으로 올라와 어쩌자고요. 거기서 막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우리 50명 중에 한 20명은 한바탕 했어요. 아주 희한한 인간이었어요. 그 버릇 목회하고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도 못 버렸는데요. 어느 날 교회 승합차를 몰고 교회를 운전을 하다가 택시 운전사하고 신랑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딱 두 경우에 존댓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축구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목사님. 야, 일로 차, 일로 차. 아이씨. 개나리 십장생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운전할 때. 머리 허연 어른이 운전해도 창문 내고 똑바로 못해 막 이러잖아요. 예? 어디 빵빵거려. 이상하게 나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좀 들으신 분이 운전을 하신 택시 운전이었는데 앞에 좀 힘들게 했나 봐요. 크라션 누르니까 이분이 또 곤조를 부린 거예요. 자꾸 앞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또 혈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확 대놓고 창문 열고서 평생 택시나 해먹어라 이놈아 그랬대요. 그리고 쌩 도망갔는데 다음 신호등에 딱 걸렸네. 택시 운전사가 쫓아와서 앞으로 리응오 이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다 하다가 부산 사거리에서 멱살 잡고 떼굴떼굴 굴르고 싸우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파출소. 자 이제 조서를 받습니다. 장소 부산 사거리 사하구 사거리 뭐 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직업. 오 지요. 말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그날로 교회 문을 닫았어요. 네. 교회 폐쇄를 했어요. 폐쇄 신고는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머리 삭발을 하고 제 동기 목사요.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제 혈기를 죽여주시던지 저를 죽여주옵소서. 사생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변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목회를 열었는데 일반 목회가 아니라 치유상담 목회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꼭 자기 같은 인간들을 모아다가 변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성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이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전에는 얼굴이 좀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좌우편 보시면서 천사의 얼굴인지 이전의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예, 솔직히 아닌가 알지만 예? 솔직히 아닌가 알지만 천사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내가 천사의 얼굴 되니까 자녀가 먼저 행복해져요. 예. 또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포근하고 분노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사울 같은 인간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음의 인물로 바울을 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이름 개명한다고 또 닉네임을 진다면은 맨날 짓는 이름이 뭐 모세,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니엘, 이렇게 요셉 이런 이름들을 칩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약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저는 바울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울이 없으면 설교할 게 없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 같은 인물을 다 주십시오. 우리 새소망교회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살기 등등한. 그냥 좀 마음이 나쁘고 좀 무례하고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살기가 있는 사람, 눈에 살기가. 눈에서 빛이 나가는데 살이에 광기에 찬 빛.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앞장서고 그것도 분이 차서 분이 나고 모자라가지고 대지상에게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다가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몰살을 하려고 계획하고 이 허가장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악한 사람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냥 대체로 안티 정도. 교회 뭐하러 나가? 교회 갔다는 뭐 이렇게 쫑알쫑알 하는 정도인데 교회에 공격적으로 폭탄을 테러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이러는 사람은 악질이잖아요. 악질.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소망교회도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져요. 좋은 사람, 정말 바울 같은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또는 디모데 같은 사람, 바나 같은 사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욕심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 사울 같은 사람, 내가 바울 같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우리는 쓸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만나기는 좋아하는데 훈련시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교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집사님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치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를 때 잘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바로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우리 교육부서에 걸고 청년들에게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새소망교회는 지혜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묻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식 이름이고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이름이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다.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과 삶이 정반대였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훨씬 더 악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평신도나 교회 밖에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묻다라는 사울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작은 자라고 겸손한 자라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시는 인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는 역사학자들은 이름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대에 다섯 썼기 때문이죠. 두 이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집에서 불린 이름과 밖에서 불린 이름이 다른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을 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13장에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사울의 모습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바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과 이후에는 그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하여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그리하여 결과입니다. 그리하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가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별로 이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과 묵상,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웃어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웃어서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텔레비 켜있길래 싹 봤어요. 잠깐, 한 30분. 이렇게 거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란 거 나오는데요. 김치만 먹는 개가 나와. 김치만 먹는 개. 개가 김치만 먹어요. 예. 미국 이민 와서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김치만 먹는 개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했어요. 김치하고 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두 가지를 넣고 동시에 먹게 했는데 이건 쳐다도 안 보고 또 김치를 먹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추적해봤습니다. 이 개가 태생에 무슨 김치하고 원수가 졌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런 개가 되었는데 이제 두포 살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게 되었고 바짝 배가 창자에 붙어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 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완전히 실신인 상태예요. 헐떡헐떡거리는 곧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집에 마침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대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가 좀 있길래 이거나 먹으려나 김치 국물을 좀 내놨더니 그걸 핥아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치 먹고 좀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를 더 많이 갖다 주더니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를 먹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소생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김치만 먹게 되는 거예요. 김치만. 김치는 나의 생명이요. 김치는 나의 힘이요. 김치는 나의 능력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김치교회 신자가 되었어요. 김치만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좋은 음식이 와도 김치를 먹지 않아요. 다른 걸 먹지 않아요. 야, 걔도 은혜 받으니까 완전히 일편단심이다. 걔도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었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주님 나라를 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죽다가 김치 뽑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세상 것이 좋은 게 있으면은 구원도 십자가도 금방 잠깐 참으세요.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주님. 제일 좀 하고 있다가 오겠습니다. 일편단심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날마다 일상처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홍해를 갈라지고 일상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면서도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요. 천지가 뒤집어지고 변화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송 집사님 다 구원받고 변화돼도 내가 변화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최고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하여가 우리 새소망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이상한 사람도 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소망교회 오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와서 위로받고요.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새소망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희망 없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통계에 고등학교 40%가 자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폐한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이 첫째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겨드리니까 이 아이가 복받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돼요.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불편. 그래서요,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당에 앉히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른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온 얘기를 드렸어요. 와, 목사님, 우리 애는요, 아무리 얼르고 떼쓰고 사정해도요, 간다 그러고 주일 아침에 안 일어나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가 사정해도 안 되고 때리고 안 되고 막 그냥 내가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돈을 줘야지, 돈을. 아이폰을 사주고 컴퓨터를 사주면 나오잖아요. 애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줘서 미끼라도 삼아갖고 어떻게 쓰는 교회 한번 안 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나. 제가 교회 집사님 생각이 퍼뜩나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교회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줬어요. 너 교회 가면 내가 10만 원 준다. 100불. 예? 애가 청년이었어요. 대학생.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죠? 엄마 거짓말하죠? 정말이죠? 엄마가 거짓말하냐? 그래서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요금 이 10만 원을 알바하러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예배드리고 딱 시간 보고 딱 축도하면 딱 갖고 나갔어요. 이렇게 몇 차례 나왔어요. 매주 알바하기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가더니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다음 주부터 돈 주지 마세요. 내가 혼자 갈게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문제 자식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자식은 죄가 없어요. 부모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어린 시절에 인도했으면 반드시 그는 정착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에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뒤어디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사울은 경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구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자들 사이비를 잡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귀 괴수였던 걸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요. 여러분, 지성인이 깨지니까 멋있더라고요. 지성인이 깨지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분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후에는 아라비아 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한 번만 주님 만난 경험 가지고 평생 배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까딱하면 어떤 사람 맨날 기적을 체험했대. 맨날 응답받았대. 맨날 주님 만났대요. 주님 뭐 어저께 만났어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교회 안, 왜 안 나오니까 김 집사님이 요즘에 뭐 파마 어디서 했니? 뭐 그런 소리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대. 별의별 소리다. 예? 싸구려 파마 했다고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로 옮긴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 사울은 한 번 주님 만난 경험으로 순교까지 갔어요. 이게 주님 만난, 제대로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모태신앙이에요. 3대 모태신앙. 우리 처가 3대 모태. 우리 어머니 쪽 3대. 우리 아버님 쪽 3대, 2대. 어머니 쪽 2대. 제가 3대. 우리 후손 4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돈의 8촌까지요. 어디 가도 예배 드리고 시작했어요. 장기 뜨고 바둑 뜨고 담배 피는 우리 친척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일찍부터 완전히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다 됐어요. 아버님 오용재 중에 세 분이 목사님이고 두 분이 장로님. 우리 삼촌 세 분 중에 두 분이 목사님이고 한 분이 장로님. 온통 다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목사가 22명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22명이. 다 목사예요. 제일 흔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아니면 이 직업도 쳐주지도 않아요. 다 목사예요. 네.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주님 앞에 영역을 기본적으로 얻어가지고 한 7단 정도 받고 나온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연천 쪽에 집회를, 세미나를 하러 제가 세미나 강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오솔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요. 찔림이 찾아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집회하다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방언기도도 저는 어릴 때 받았어요. 제가 엑스폴로 74 가서 어린 시절에 가서 과자 한 봉지 들고 가서 밤샘에서 빌리그레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5.16 광장 뜨거운 바닥에서 저 밤을 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때로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눈이 엄청 오는 날 한참 밤새 기도하다가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낭떠러지 꼭대기에 걸려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예, 그때 눈을 안 떴으면 지금 주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뜰 땐 떠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거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예,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눈이 너무 초롱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좋은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차를 그냥 세웠어요. 세우고 기도할 장소를 막 찾는데 아무도 없는 오솔길이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막 내려갔더니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가서 무조건 그냥 털쩍 주저앉았어요. 가는 제가 제일 빠른 자리에 그냥 무조건 털쩍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슬픕니까? 한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한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떠보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물속에 제가 들어가서 이만큼 무릎까지 물이 차는데 들어가서 자갈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뾰족뾰족한 돌에. 근데 그게 아프지 않았던가 한 시간 동안.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쓰러지고 일어나다 쓰러지고 몇 번 그러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야 자연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가 저한테 얘기해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나 뜯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 저는 얘기만 들었던 것을 목사 때 경험했어요. 목사 때 관념적 신앙 습관적 신앙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신학연주 몇 년인데 내가 이래봬도 직분이 뭔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엄마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도 해보고 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교사인데 찬양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보세요. 난 주님을 만났나? 난 정말 주님을 체험했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나?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저희 새벽 예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한 성도가 자꾸 보여요. 맨 뒤에 여자 청년이 이렇게 보여요. 예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여자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와요.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름만 간신히 아는 정도죠. 청년이 또 교인이 많으니까. 한 7,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올까? 그러면서 가는데 맨 끝에 통로 쪽에 앉아 있었어요. 쭉 가서 제가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고 내려가는데 제가 예배당이 2층이고 지하 주차장이 지하 2층이었어요. 이제 내려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자꾸 손이 가는 거 이렇게 손이 가서 안수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를. 근데 30대 이제 막 후반 들어간 아주 젊은 목사. 예? 젊은 목사가, 부목사가 그것도 아무나 손 놓고 기도한다는 건 이거 일단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요. 오해 살 수도 있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해요? 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 버텨야지. 예?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대우 받고 괜찮은데 내가 왜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요? 내려갔어요. 꾹꾹 참고 내려갔어요. 1층, 지하 1층 내려가서 제 자동차 문을 열고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시동 끄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매님,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하시겠어요?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도 못 뜨고 고개를 여기다 바꿔서 고개만 흐르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그냥 축복하고 내려갔어요. 바로 그날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에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교사도 하고 있는 청년이었고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자매였어요. 똑똑해요. 굉장히 총명한 자매인데 교회에서도 리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 기도해야 돼 인마.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자꾸 마귀가 속상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자리 지킨다고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내가 이런 갈등 가지고 교사 못합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자네 꼬마들에게 너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고 나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미디안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던지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랑하는 데 따라 말씀하시던지 좀 뭔가 확실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평생 안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오늘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 나온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 만남은요. 좋은 목사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를 수종하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를 호위하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이 그 아나니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자기 우리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원흉 사울을, 그 눈먼 사울을 눈뜨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잡으려 갔던 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나니아 같은 사랑과 아나니아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들도요 인간이에요. 인간. 예, 인간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미워요. 예.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예. 천사같이 생기진 않아서 착하게 생겼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착함 이렇게 써있대. 예. 그런데 안 그래요. 속에는요 도끼가 있어요. 저도요.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왜 섭섭한 마음이 없겠어요? 말한 거 다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목회 힘들게 만든 사람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저 일산 지역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당회를 하고 교회 집에 들어가서 막 속이 상해서 당회를 하고 너무나 긴 당회를 했어요. 그리고 벽을 막 때리면서 내가 목회 잘못했다고 막 분노하시죠. 화를 막 내지. 그리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 조사를 하는데요. 보십시오. 교인들 앞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이제는 당이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당회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당회가 뭐라고? 여러분 그까지 회의가 뭐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죽는 데까지 내몹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런 사랑이 식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끝나면 뭐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중보기도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50에서 100명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중보기도 단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대장도 있고 조도 있고 다 있어요. 중보기도실을 저는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옥상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세계 중보기도실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전 세계 정보를 쫙 가지고 옥상에 열린 창 오대양 늑대주를 향해서 중보기도들이 교대를 올라서 기도 나이지리아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저 쿠웨이트 중동 땅 사우디아라비아 향해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하 1층에 예배당을 향해서 본당을 향해서 보일러 때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 그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 3부 예배팀, 4부 예배팀 계속 예배 때마다 설교 능력 달라고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 팀에 얼마나 알랑방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악한 마귀 권세 우리 목사님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누가 필요합니까? 좋은 성도들이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좋은 성도, 어른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어른이신 바나바가 내가 변호할게. 내가 바나바, 이 사울을 내가 바울 된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은신처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이 열리지 않은 곳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은신처가 발각되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연변 지역에서 과학기술대학을 나온, 과기대를 나온 젊은 자매 하나를 우리가 중국 선교사에게 파송 선교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를 컨택을 했어요. 신학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예쁜 자매예요. 총명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한국으로 저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신대원 3년 마치게 하고 다시 재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금요 철야였어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저희도 십자가, 큰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더니 갑자기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엉엉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젊은 여자 청년이. 23살짜리 청년. 계속 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영옥이라는 아이, 이름이 오영옥이에요.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렇게 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지하교회, 아버지가 지하교회 지도자인데 맨날 끌려가서 매맞아요. 지하 초소교회 7개를 돌아가며 순회하며 섬기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은 많이 괜찮대요, 지금은. 벌써 이거 한 6, 7년 전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 걸어놓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왜 우리가 자꾸 변호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초대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자꾸 초대하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불러가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일이 있었대. 그러면 전화 돌려요. 집사님 얘기 들었어? 그니까 그렇대요. 야, 교회 주보에도 안 나오는데 교인들이 아는 거 일주일이면 다 알아버려요. 전화 네트워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교인들은요. 그리고 하나 더 불려요. 막 불려. 어? 막 자꾸 얘기가 더 커져요.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나바 같이 그럴 때 다카바 해주는 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꾸 그 사람 욕하지 마. 흉보지 마. 너 봤어? 정확히 봤어? 이렇게 교회의 어른이 여기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문제 있는 교회 보면 어른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평신도들 100명, 200명이 문제를 만들어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몇 분만 딱 막아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이제,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그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자리에, 옆에, 바로 영안실, 옆에 영안실에서 젊은 여자가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교인들이 구경하러 갔어요. 뭔 일이래, 이게 뭔 일이래. 가서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가 막 뒹굴고 난리,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렇게 절규하는지. 남편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은 다른 구 공무원이고 여자는 저희 구에 있는 서대문구, 우리 서울 서대문,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서대문구 구청 공무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날 밤에 남편하고 이제 서로 둘 다 공무원이니까 막 이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자도 힘들겠어요. 일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또 아이들 양육, 아이들 꼬마가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말다툼이 그래. 남편은 또 술도 많이 먹고 그랬대요. 막 말다툼한데 남편을 막 몰아붙인 거예요. 당신 그래서 되겠어. 막 몰아붙이니까 남편, 하더니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심장마비로 병원 갔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남편 막 추궁하지 마세요. 남편이요,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막혀서 이렇게 참을 때는요, 이제 됐다 하고 가만둬야지. 항복할 때까지 받아내면요, 죽어요. 남편은, 남자는 하고 간다니까요. 죽든지 주먹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요, 혈기가 많아. 그러니까 대충 하세요, 대충. 예, 너무 남편 쪼지 마세요. 가뜩이나 밖에서 무거운 짐 지고 들어왔는데 십자가 지고 나 홀로 지고 들어왔는데 집안 문 밖에서 배회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 시어머니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남편 죽인 여자라고. 네가 남편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당황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성이 착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띵글띵글 구르면서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 나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를 알아본 우리 교회 총무국장, 구청 총무국장의 부인 권사님, 총무국장 우리 장로님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보고 나서 저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구청 공무원의 우리 공무원인데 알아본 거예요. 가서 꼭 껴안아주더라고요. 우리 다 보는 데서 아무 말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뒤에서 꼭 끌어안아줘.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놔요, 놔요, 놔요 하면서 손을 계속 뿌리치고 막 절규를 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꽉 붙들고 같이 그냥 울어요, 울어. 막 울어요. 같이 그냥 우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그때 그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친한 집사님 눈짓을 몇 명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협동작전으로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앞쪽에서도 껴안고, 이쪽에서도 껴안고. 한 세 명이 붙어가지고 딱 감싸 안 하고 꽉 껴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계속. 막 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저희 교회가 그날부터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순서 돌아가면서 혹시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지금 손목 긁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죽겠다고 막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해 실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장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자살 못하도록 지키는 지킴이 있었어요. 다 지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지금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집사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 1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집사님 됐어요. 얼굴도 얼마, 요즘에 새로 시집 가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너무 충성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교회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새소망 교회 성도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따라 합시다. 내가 교회다.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차하면 내가 좋은 교회로 가리라.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폭발력들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 죄수들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저들이 저 교회에서 왔다니까 뭐 맛있는 거나 갖고 왔나. 우리 예쁜 자매 가서 피아노 치나. 이렇게 이런 것만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별이 일곱 개입니다. 저도 폭력 전과 사범에다 강도 별의별 강도 짓을 다 하고 저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시작하면 눈이 초록색 이렇게 사람이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자식 잃은 사람, 자식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 최근에 소천하셔서 맨날 잠잘 때마다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방에 서성이던 그 마음을요. 엄마 돌아가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 일으켜서 집 나간 아이 너무나 찾고 헤매고 방 붙이고 다니던 엄마 마음, 자식 잃어버리지 않은 마음 어떻게 알아요? 치료와 회복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가장 큰 상처 입은 치유자가 헬리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만신창이 되도록 상하시고 벌거 벗겨지시. 저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자신의 최면을 거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목회도 하고 싶고 설교도 하기 싫어.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면 주일날도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만큼 설교하기 싫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정말 목회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이 저를 살리고 있더라고요. 직분이 저를 살리고 있어요. 일이 주님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는데 저는 최면을 거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온몸이 확. 그림을 보면 가리고 있잖아요. 가린 게 아니거든요. 다 벗겨지신 거예요. 제가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화가 나서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이거 탁 놔버려 그냥 얘기해갖고 오늘 내가 그냥 다 밝혀버리겠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혼자 짊어져야 돼? 제가요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 명 불행해져요. 한번 이 비밀 X파일 쏟아봐. 제가 막 그런다. 교인들은요 막 없는 말 전하고 상처 주고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싹 자기는 안 말한 것처럼 숙이더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걸 내가 요 사람이 먼저 얘기했걸랑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교회 떠나야 돼. 모른 척, 안 한 척.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별의별 일들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면을 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 중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인물이 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저랑 동갑내기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북한에서 이제 오셔서 여기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 잡으신 분이고요. 집이 9평이었어요. 9평. 서민 아파트. 아주 가난한 서민 아파트. 9평이에요.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을 이제 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남자니까 어머니, 아버지 방 두 조그만 거 두 개인데 문턱만 있는 방 있잖아요. 그 문턱에다 장롱을 딱 놨어요.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그리고 요 조그만 방 거기다가 또 약간 장롱 얇은 거 하나 놨어요. 그래서 여기 시동생 부부가 딱 누우면요, 딱 이렇게 닿아요. 예. 제 친구, 제 나이 친구인데 20대 중반이니까 그때 결혼했을 때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저 새파랗게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정말 동네에서 그런 집이 있나 하는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자는 상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펜시 공장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신문지 맡겨서 포장해갖고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먼 집 확 뒤집어쓰고 장갑복 입고 남자는 이랜드에 입사했는데 이랜드에 대졸 사원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공고 출신이에요. 운전직으로 입사했어요. 운전직으로 영업부에. 자기 모든 과를 통틀어서 직원이 300명 정도 있을 때 이랜드 초창기니까 300명 정도 있을 때 고졸 사원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아웃소싱을 하는데 자기만 정규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항상 열등의식 있는 거예요. 이랜드는 조금 할 때도요 학벌이 참 좋았어요. 제가 이랜드 수습 사원 했기 때문에 제가 4기 사원 했어요. 그래서 학벌이 되게 좋아요. 여자는 이대 숙대밖에 없어요. 남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 정도 수준 중대나 좀 있고 그 정도예요. 다 일류대만 뽑았어요. 어떻게 엘리트들을 많이 뽑았는지요. 디자인실은요, 50여 명이 있는데 거의 이대 숙대 외에는 뽑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졸 사원 자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회사 그만두는 게 자기 꿈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서 물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 오직. 그런데 꿈이 바뀌었어요. 내가 돈을 제일 잘 쓰는 집사가 되리라. 꿈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요, 그 어려운 때 조그만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그만 연립주택이죠. 그때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정확히 지금부터 한 7, 8년, 10년 전, 10년 이내 전에 일을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가칭 로뎀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를 만들어요.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만 움직이는 여행사예요. 누구를 위한 여행사냐?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한 여행사예요. 저희 교회 모든 교육자와 자녀 가족들을 2박 3일 여행을 시켜주는 여행사예요. 자기들 월급 200만 원대 받아요. 그런데 우리 여행 한번 보내줄 때 얼마가 드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자 직원해서 한 40명 돼요. 근데 그 일반 직원들은 빼고 교육자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30명 정도. 그 30명 정도 되는 거를 37인승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큰 버스, 우등 버스 그걸 렌트를 해요. 2박 3일 우리 운전하지 말라고. 렌트해가지고 솔비치 호텔, 뭐 좋은 호텔.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요 하룻밤에 100여 만 원 되는 방에서 저도 잡았다니까요. 그 친구 때문에. 최고급으로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를. 그리고 가족들마다 10만 원씩도 다 줘요. 매일 아침마다. 이거 뭐예요? 밥 다 사주면서 애들 간식 먹고 마음껏 쓰시라고요. 그래요. 얼마를 썼는지 몰라. 대충 감이 안 잡혀요. 한 1,000만 원씩 쓰는 것 같아. 그거를 1년 하고 2년하고 3년째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회사에서 조그만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박성수 회장이 물류가 너무 커지니까 이랜드 계열 물류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장급, 본부장급 때는 5명을 뽑아가지고 너희 나가라. 나가면은 내가 다 밀어줄게. 거저먹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1억 정도씩 투자해서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랜드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사만 5명 나가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원 1명을 딱 데리고 나, 총무과장으로 데리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집사예요. 이 집사. 그래서 하루아침에 운전직에서 총무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또 1년, 2년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한 5번 정도 로뎀 투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 다섯, 회사는 꽤 커져서요. 이제 거의 100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 한 명이 횡령을 저지릅니다. 지분 17% 가진 이사가 횡령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나머지 4명이 그 사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소해서 너 감옥 갈래? 아니면 그 지분 그대로 묻어놓고 회사에 손에 끼지 말고 그냥 나가면 지난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지분 17% 놓고 나 고소하지 마 하는 조건으로 싹 회사 포기각서 쓰고 회사를 떠납니다. 17% 지분을 이제 가지고 당연히 4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4명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창립할 때부터 힘쓰고 애쓴 우리 이과장 주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과장이 이 이사가 됐어요. 지분, 실제 지분 17% 가진 100억대 매출의 이사가 됩니다. 월급이 갑자기 촥 오르고 연말에 한 1억씩 받아요. 지금 딸 둘 다 아리조나에 집 얻어가지고 유학 보냈어요. 딸 둘 다. 그 정도로 빵빵하게 잘 살아요, 지금. 방학 때마다 오고 방학 때마다 왔다가. 아주 그냥 여기는요, 없어지면 미국 가 있어. 딸 보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와. 참, 나 그럴 거 왜 가는. 야, 우린 비행기 표 한번 얻으려면 그냥 얼마나 눈치 보는데 그냥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집까지 얻어갔고요. 아주 여유 있게 삽니다. 그리고 1년 그때마다 재미를 봐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최고급 식당에 전 교육자를 초청해서 밥을 삽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써도 얼마나 쓰는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하면 주머니에 넣어주면 돈이에요. 최소한 100만 원짜리. 예. 그냥 넣어줘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쓰고 충성하고. 그 여집사님은요, 누가 교회 흉 보거나 목사 흉 보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요.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자기들이 힘들게 살았고 피폐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바로 기도 하나 해주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 회사를 하나 또 냈어요. 자회사를 또 냈어요. 사장이 됐는데 지금 100억짜리 물류 창고를 계약하기 직전이에요. 아주 거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11조 1000만 원씩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금년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더라니까요. 당회원이 우리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당회원 딱 되자마자 몇 번 눈치를 살펴 보더니 당회하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자기가 일식 회식을 삽니다. 전 일식이 비싸잖아요. 그거를 전 당회 다 사요. 처음에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 아, 그냥 교회 밥 먹지. 교회 칼국수 먹지. 그런데 아니,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드세요. 아, 드시기 싶으면 칼국수 드시고 드실 분만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은요, 남 눈치 안 봐요. 돈 있다고 까부는, 너 돈 있다고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믿으면 저지르는 거예요, 막. 예. 제가 목회자전의 세미나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전의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집사님 500만 원씩 넣어줘요. 그래서 애들 통닭 사주고 장학금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목사님이 목회도 힘있게 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도 되고 하는 거예요. 예. 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되면 저지르세요. 감동되면 즉시로 순종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올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사실 미국 집회 올 때 미국 집회 자주 오는 사람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집회 온다니까 좀 어색한 거예요. 별로 미국 집회 몇 번 오지도 않아 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요. 그만큼 제가 미국 집회 가는 걸 별로 안 갔거든요. 예, 영어로 설교하는 줄 안다니까요. 예. 진짜 웃기게요. 우리 동시통역자가 셋이 있거든요. 예, 외국인들 와서 동시통역 청취하는데 두 명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 명은 이제 한국 국내 순수 이제 영어파인데 이제 이 미국에서도 영어 강사예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잘해요, 통역을. 근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열어보세요. 열어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 몇 편을 영어로 쫙 타이핑해서 보냈더라. 미국 가서 유용하게 쓰세요. 참 별거리 반쪽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저희 일을 굉장히 바쁘거든요. 돌아가면 이제 돌아간 날 바로 방송, 생방송, 저희 사랑의 뜰한 극동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행하고 바로 또 담임 목사 축사하러 가고 바로 또 결혼식 주례해야 하고 저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민교회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피폐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 한과 눈물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새소망교회 정말 변화되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너무나 잘 아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한 번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울입니다. 제가 바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한 마음,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망가진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같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 2분 동안,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